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고 활짝 열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심령 속에 새기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희한하고 이상한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서 설교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 시간에 교우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이야기도 소개한 적이 있었고 또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소개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 소개할 이 이야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희한하고 이상한 이야기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들어보십시오. 지금부터 24년 전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일입니다. 제 모교인 장신대 동기 중에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많은 동기이자 형이 있었는데, 이 형이 장신대 학부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대학원 시험을 쳤는데 첫 번째 시험도 떨어지고 두 번째 시험도 떨어지고 세 번째 시험도 떨어졌어요. 저를 비롯해서 장신대 학부 동기들은 거의 대부분 첫 번째 시험이나 두 번째 시험에서 합격해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동기 중에서, 신학과 동기 중에서 유일하게 이 형 혼자만 신학대학원 사수를 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이 형을 학교 기숙사에서 만났는데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니 형, 어디 멀리 어디 가세요? 그러자 이 형이 신대원 사수를 하다 보니까 창피해서 동기들 얼굴도 못 보겠고 무엇보다 교회 교우들 얼굴 보기가 너무 민망해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시험 볼 때까지 한 6개월 동안 교회 사역을 쉬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고 그 6개월 동안 멀리 가서 정말 죽어라고 입시 준비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는 지금처럼 서울을 비롯해서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전국에 있는 신학대학교마다 신학대학원이 있지 않았고 딱 한 곳 서울에 있는 그 장로회 신학대학교에만 신학대학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 장신대 신대원의 입시에 합격을 해야만 했는데, 그래서인지 그 신학대학원 시험에 뭐 재수, 삼수하는 전수사들이 아주 많았어요. 제가 아는 어떤 전수사님은 신학대학원 그 입시에 무려 14수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14수를.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근데 제 동기, 이 형도 이제 재수하고 삼수까지는 뭐 그런 대로 넘어갔는데 사수를 하게 되니까 영 불편해져서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이번에는 신대원 입시 준비에 매달리겠다. 이렇게 된 건데 제가 물었어요. 어디로 가세요? 형 고향인 그 강원도 강릉으로 가서 입시 준비를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이 형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기가 막힌데 내가 잘 아는 형님이 강원도에 있는 조용한 암자를 소개해 주셔서 거기 가서 공부할 거야.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조용한 암자에 가서 공부를 한다? 아니 암자라니요. 사전에 보면 큰 절에 딸린 작은 절을 암자라고 하는데 내가 아는 그 암자를 말하는 겁니까? 저는 이제 제 귀를 의심하면서 다시 물었어요. 아니 형, 왜 하필 절에 가서 입시 준비를 공부를 하려고 한다는 겁니까? 전도사가 절에 가서 목사가 되기 위한 신대원 입시 준비한다니 그 말이 됩니까? 왜 하필 절에 갑니까? 근데 이 형은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로 태연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상관없어. 어디가 됐든지 공부만 잘 되면 되지 뭐. 암자에 가서 공부한다고 내가 뭐 준이 되겠어? 결국에 이 형은 강원도에 있는 그 어떤 암자로 가서 신대원 입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께 끝까지 들으셔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6개월 후 치루어진 신학대학원 입시에서 암자로 가서 공부한 이 형, 이 전도사가 합격을 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으면 제가 설교 초반에 이상하고 희한한 이야기라고 제가 얘기했겠습니까? 네. 목사가 되려고 신학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는 전도사가 세상에 암자로 가서 공부를 했는데 합격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상하고 희한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더 이상하고 희한한 이야기가 얼마 후에 일어났어요. 뭐냐? 이 형이 이제 신대원에 입학해서 첫 번째 학기를 마친 다음 갑자기 자퇴를 한 거예요. 사수까지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입학을 했는데 어째서 자퇴를 했느냐? 불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암자에서 새벽마다 들려오는 6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새벽마다 들려오는 그 목탁 소리와 불경 소리가 귀에서 떠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그 암자에서 공부할 때 암자에 있던 스님이 아침마다 뭐 종이에다 적어줬대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불경에서 나오는 무슨 구절이 있는데 그 아침마다 그 글을 읽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경에 관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목사의 길을 접고 불교로 개종을 했다는 것인데 아마 여러분 중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차라리 잘 됐다. 그런 식으로 개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일찌감치 신학을 그만둔 게 목사 되려고 하는 걸 포기하는 게 잘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 세상에 절에 가서 공부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부터 잘못된 거고 새벽마다 들려오는 목탁 소리와 불경 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아서 아침마다 보던 그 불경 구절에 관심이 생겨서 기독교에서 불교로 개종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일찌감치 신학을 그만둔 게 본인과 교회를 위해서 오히려 다행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24년 전에 있었던 이 희한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하는 이유는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디에 집중하느냐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달라질 만큼 그만큼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게 그만큼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다음과 같은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날마다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주제는 설교 제목에 나온 것처럼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의 본문 말씀 두 곳에 나와 있는 두 명의 인물, 요셉과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마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오늘의 첫 번째 본문 창세기 39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요셉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셉에 관한 내용인데 요셉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창세기 39장 1절 맨 처음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요셉이 이끌려 어디로 가매? 애굽에 내려가매. 성경 내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 저 맨 처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 이 표현만 보고는 요셉이 무슨 이유로 애굽에 갔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여행을 하러 애굽에 갔는지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볼일을 보러 사람을 만나러 갔는지 아니면 사업자 일 때문에 갔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아하 요셉이 이래서 애굽으로 갔구나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바로의 신이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 다음 요셉을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을 산이라 요셉을 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물건을 사고 파는 것처럼 보디발이라는 애굽 사람이 요셉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에 가긴 갔는데 그냥 간 게 아니죠.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닙니다. 자의로 간 게 아니에요. 강제로 끌려갔어요. 노예가 돼서 강제로 끌려간 것인데 이렇게 요셉이 노예가 돼서 강제로 애굽으로 끌려가 마치 물건처럼 팔리는 기구한 사연의 주인공이 된 것 창세기 37장의 그 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이 당시 고대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노예가 되는 과정 전쟁이나 기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노예가 된 게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도 자기 이복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요셉을 평소부터 질투하고 미워하던 형들이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버린 이와 같은 요셉의 상황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 내 인생 한 복판에 핵폭탄이 떨어진 충격적인 상황,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요셉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셨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셉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에게 닥친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꾸어보려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시도를 합니다. 신앙인들도 자신이 처한 충격적인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좀 구해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내게 닥쳐온 이 상황을 좀 변화시켜주세요. 사실 이렇게 반응하는 거, 이렇게 기도하는 거 당연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난 요셉의 반응은 좀 달랐어요. 요셉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자신에게 닥쳐온 상황을, 그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 같이 화면 통해 창세기 39장 1절로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자, 저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데 저기 나온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저 표현은 크게 두 가지 뜻을 가리킵니다. 하나는 조금 넓게 보는 건데요. 조금 넓게 요셉의 인생 전체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표현은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요셉이 누구를 만나든지, 요셉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늘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뜻이죠. 이것도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뜻은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 표현을 조금 좁게 보는 건데, 조금 좁게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 기간, 끌려가는 그 동안, 그 동안으로 한정해서 이 표현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는 기간으로 한정해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참고로요, 요셉이 저 당시 요셉이 살고 있던 가나안에서, 요셉이 노예로 끌려간 애굽까지,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거리가 약 640km. 여러 경로가 있지만 대략 그 정도가 돼요. 오늘날 이 거리를 자동차로 가면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그리고 도보로 가면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온 요셉이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이동한 그 기간 역시 노예니까 당연히 뭘 타고 가지 않았겠지요. 걸어갔겠지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그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돼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신세가 전락했어요. 그래서 노예가 돼서 가나안부터, 자기가 살고 있던 가나안부터 처음 가는 애굽으로 두 달, 석 달을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그동안에 요셉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요셉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내 인생 참으로 슬프고 처량하구나. 아버지께 사랑받는 귀한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을 하다니 내 인생 꼬여도 너무나 꼬였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국 교회에 큰 발자취를 남기셨던 이 서울 온누리교회 고 하영조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어요.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 기간 동안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슨 질문을 던졌다는 것일까요? 하나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에게 이르란 이 일 속에 담겨진 당신의 뜻은 뭡니까? 나에게 이르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던진 거예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질문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요셉이 이렇게 애굽으로 끌려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시선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노예가 돼서 애굽으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의 모든 그 힘겨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해버린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시선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에게 닥쳐온 그 힘겨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마침내 형통한 자가, 형통한 삶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겹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그 힘겹고 어려운, 나에게 닥쳐온, 여러분에게 닥쳐온 그 힘겹고 어려운 그 상황, 그 자체에만, 거기에만 몰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겨운 상황이 여러분 앞에 닥쳐왔을 때 가장 먼저 요셉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영적인 시선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닥쳐온 힘겹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생겨나고 나아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요셉처럼 형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 날마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순간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오늘 두 번째 본문 에스더 4장 15절로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리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개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그렇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본문 구약성경 중 17번째 책인 에스더인데요. 먼저 여러분께 이제 퀴즈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퀴즈를 맞힌 분께는 이따 오후 예배가 끝나고 제가 선물을 드릴 겁니다. 선물을.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무슨 뭐 선물은 무슨 선물 뭐 말로만 그러는 거지 뭐 언제 뭐 선물 주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그동안 설교 시간에 퀴즈를 내고 맞추신 분께 그 드린다고 약속했던 선물이 뭐였냐면은 명륜 뷔페 그 식사권 했잖아요. 그렇죠? 저 분명 약속을 지켰습니다. 예. 자, 근데 이번에는 오늘은 명륜 뷔페 식사권 그거는 알아서 드시고 이번에 드릴 선물은 여기 저 우체국 옆에 킹 아이스크림 있어요. 거기에 있는 브라보 아이스크림이 선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비도 많이 왔잖아요. 날씨도 무덥고 그래서 제가 퀴즈를 맞춘 한 분께만 제일 먼저 맞춘 분께 일부 예배 때 우리 김숙자 권사님께서 1등으로 맞추셔서 예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퀴즈를 맞힌 분께 이제 브라보 아이스크림 10개를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드립니다. 예.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성경 66 아시는 분이 계시면 내가 알아도 다른 분들을 위해서 양보를 할 수 있을까요? 예. 글쎄 모르겠어요. 자, 성경 66권 중에서 유일하게 에스더 성경에만 있는 특징은 뭘까요? 조금 어렵죠. 문제를 조금 힌트를 드리면서 문제를 좀 드릴게요. 다른 성경엔 다 있어요. 다른 성경엔 다 있는데 에스더 성경에만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주 자주 말하는 단어고 저도 지금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했어요. 자, 다른 성경에 다 있는데 에스더 성경에만 없는 단어 그게 뭘까요? 김숙자 권사님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게 뭘까요? 라고 끝나자마자 그냥 여러분이 답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우리 김숙자 권사님이 한 0.5초 빨라갖고 1등 하셨거든요. 저는 아주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들 저 겸손하셔갖고 미루시나요? 예, 아는 분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에스더 성경에는 없어요. 다른 성경엔 다 있는 단어. 여러분 다 아는 단어입니다. 뭘까요? 누구시죠? 집사님, 맞추셨습니다. 예. 일단 오후 예배 끝나고입니다. 오후 예배 끝나고, 브라보 아이스크림 10개. 예. 다른 사람 맞췄으면 좀 이렇게 좀 기뻐해야 될 텐데. 뭐, 이러시면 안 돼. 좀 표정을 좋게 가지셔야지. 예. 여러분. 에스더 성경에는 다른 성경에는 다 있는데 에스더 성경에만 없는 단어 하나님이란 단어 하나님이란 단어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를 비롯해서 여호와 주 주님 이런 단어도 없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없어요.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이란 단어는 단 한 번도 에스더에 안 나오는데 왕이란 단어는 무려 100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더의 남편이자 바사 제국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도 30번 가까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에스더서에 대해서 평가절하합니다. 평가절하기도 해요. 야, 에스터의 말씀, 은혜스러운 말씀이 없어. 신령하고 은혜스러운 말씀이 없어. 그냥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한 사건만 기록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 은혜로운 메시지가 에스더서에는 없어. 이렇게 평가절하하기도 하는데, 자, 그러나 에스더서 역시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에스더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더 4장 15절로 17절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저곳에도 역시 하나님이란 단어 없습니다. 또 기도한다, 에스더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도 안 나와요. 하지만 이 구절들 속에서, 이 내용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특히 무엇보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에스더의 모습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오늘의 두 번째 본문 에스더 4장 15절로 17절 속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했던 악인 중에 악인 하만의 간악한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갔던, 죽으면 죽으리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에스더의 용기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갔던 에스더의 용기 있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몰살당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악인 중에 악인 하만이 처단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만방에 떨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와 같은 에스더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떠한 위기의 순간이 닥쳐왔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에스더가 보여준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조금 오래된 찬양 중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작사한 안희숙 사모님의 자전적 일대기, 예,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기 화면 나오는데, 저 안희숙 사모님은 일제 강점기 시절 일제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서 담대하게 반대 운동을 벌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담대했냐면요, 일본 도쿄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의원들이 있는 그 회의장 안에서 신사참배 금지 이거 외치고 신사참배 금지가 적힌 경고장을 회의장 단상에 뿌릴 정도였어요. 정말 대단한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였는데, 이 안희숙 사모님이 자신의 저 책 이름을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정한 것도, 예, 오늘 본문인 에스더 4장 16절에 나오는 에스더의 고백을 자신의 신앙 모토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저 안희숙 사모님은요, 1997년 별세할 때까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늘 말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위기가 닥쳐와도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심각하고 커다란 위기가 닥쳐왔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느냐,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승리의 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주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속에 새기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 모두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에스터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하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